울릉도로 교역자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배 위층에 앉아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 보면 3층에 제일 좋은 자리 1등석이라고 앉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뭐 편안하고 전망도 좋고 화장실 가려고 내려가니까 아래층에 그 사람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품이 없겠시리 이러면서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이 파도가 막 세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위가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막 견디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후에 2인까지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도 내려갔어요. 거기 다 자빠져 누워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누워가지고 아유, 빨리 이 배멀리 끝나고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잘못 잡았어요. 파도가 좀 많이 쳤을 때였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울릉도 도동항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땅을 밟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시편 107편은 성도를 바다를 건너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때로는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사업에, 자녀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때로는 우리를 삼킬 듯이 오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결국은 The End가 아니라 Happy Forever입니다. Happy Ending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고 배멀미를 많이 하고 풍랑이 세면 셀수록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요. 시편 107편 30절 31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 제일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웬 은혜인가. 이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데 평안하고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이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뭐냐?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예정하신 뜻인데 그 뜻에 적중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본문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야, 교회 다닐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를 바라본 교회 지도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열정적으로 소원 성취를 구하는 그 성도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지도자들 아닙니까?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속히 재촉을 해가지고 밤이 어둑어둑하는데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에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밤중에. 로마서 8장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시온산에 하느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오르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르신 주님이 지금도 어느 시대에는 인생의 바다,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자세히 주목하며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소원 성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왜 주님은 인생의 바다에서 배멀미하고 고생하고 죽겠다고 아프고 하는 가난한 이런 성도들, 백성들의 민생고 해결의 기적을 해결해 주신 후에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까요?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러고, 제자들은 밤바다에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일시적인 본질상 썩고 말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 해결해 주는 정도 수준의 시시한 세상적 메시아가 아님을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양무리를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을,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기로 인하여 잠시 우쭐해 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의도적으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음의 한계 상황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코나로 밀어붙인 거예요. 정금처럼 뽑아내시기 위해서 훈련 교관, 전문가죠. 철저한 계산 속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생각하고 코너로 밀어붙인 거예요. 열두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를 환히 깨고 있는, 어디 가면 붕어가 나오고, 어디 가면 가물치가 나오고, 어디 가면 메기가 나오고, 이거 환하게 다 깨뚫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 제법 몇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바다라도, 밤중이라도 배 타고 건너가는 거, 노젓고 건너가는 거 늘 하는 일이니까 뭐 나름대로 밤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실력이나 지혜로, 경험으로, 그리고 순종했던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한테 지금 바다 위를 걸으라 그러면 걸었겠어요?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을 했는데도 더 큰 파도, 더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시한 믿음, 엉터리 믿음, 믿는다 그러고 주여 주여만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이런 믿음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어요. 다 삶의 기반을 다 떠나가지고 올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 데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족들 다 굶어 죽는 거야.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 이스라엘 열두지파 왕국의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예고편의 왕으로 창세전에 모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양들 훈련하면서 곰 때려잡고 양궁창하는 사자도 때려잡고 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사울 왕이나 군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돌멩이, 그 돌멩이는 뭘까요? 그걸 들고 다 두려움에 한 나라 백성들 전체가, 지도자들 전체가 다 사로잡혔는데 다윗 한 사람이 딱 골리앗을 때려버리니까 두려움의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능력과 권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정치와 얼마나 복잡합니까? 권모술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 사울 왕궁의 사위로 파견 근무를 몇 년간 시키고 인기가 막 오르게 만들어 놓았다가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사람은 다 왕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왕의 사위인데도 10년이 넘게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어릴 때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뭐 조개나 잡고 그죠? 모래 사장에서 물장구나 치고 이런 정도 신앙이 아니라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거리를 안으로 막 들어간 가면 파도가 더 큰 파도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 교관한 주님을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뽑아내는 거예요. 정금처럼. 아멘. 믿음의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한번 생각해 봐요. 밤바다에 한밤중에 노를 젓는데 이 진도는 안 나고 뺑글뺑글 제자리만 돌고 있는 탈진해 버려가지고 배멀미하는 어부들의 전문성도 능력도 소용없어. 거기다가 이제 배가 깨어질 판이야. 침몰하면 물고기 밥 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주님은 높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한올까지도. 그리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지도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 우리들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 몇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당할 점에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배워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안 겪어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 길을 내요. 길.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신기하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도동항에 도착해요. 할렐루야.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애썼잖아요. 닫힌 문을 열어주셔요. 닫혀있던 문을. 그리고 그 문 뒤로 숨겨놓았던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열어주시죠. 이게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열방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를 들어보십시다. 물심판이 있다고 죄가 가득해지니까 노아에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숨은 길이고 살길이었어요. 생명길이었어요. 구원길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홍해 바다에 딱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뒤에는 군대가 오고 앞에는 파도치는 바다가 있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 속에 감추어 놓은 길을 열어버리세요. 가나안 정복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대는 넘실대는 파도치는 요단 강물 속에 길로 들어갔어요. 숨겨놓은 길 맞습니까? 500년 뒤에 다윗이 그 누구도 정복 못했던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님의 바로 이 땅의 보좌, 땅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 안에는 이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 떨어져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바위 밑에 이 땅 속에 기온샘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예루살렘 성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로 요압 장군하고 다 올라가가지고 성을 점령했어요. 숨겨놓은 길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길은.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길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빛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길입니다. 이 길을 마태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랴. 저는 기쁨의 성도들은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숨겨진 길, 세상의 바다 위에 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파도 치던 바다와 씨름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홍수 심판 때 요동치는 세상의 바다 위를 떠다녔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했던 선장님이 누굽니까? 두 번째, 요나가 탔던 배입니다. 배가 침몰할 듯한 한계 상황에 큰 파도가, 배가 다 깨질 판이에요. 요나는 배멀미가 심했나 봐요. 요나도 알았던 것 같아요. 배 밑바닥에 들어놓으면 배멀미 드러나죠. 갔다가 피곤하니까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지상명령, 복음전파, 사명을 외면한 채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큰 풍랑을 통해서 누가 깨우셨을까요? 요나가 마침내 제비 뽑아가지고 산재물로 파도치는 바다에 던져지니까 신기하게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코나로 몰리고 몰려가지고 산재물로 파도치는 이 세상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 바로 복음의 사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불충했던,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3일 반낮 큰 물고기 뱃속, 사망, 스올, 음부의 권세까지 완전히 떨어졌다가 구원을 받고 끄집어내잖아요. 정근 같은 믿음을 뽑아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뽑아낸 다음에 비로소 불순종했던 사명자 요나는 억지로, 사실 억지로 한 겁니다. 왼수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만난 큰 파도입니다.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완전히 물고기 배 속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 속에 사로잡히기 일보 직전에 부활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왕노하는 복음의 사명, 천국 복음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던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그 바울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너에게 276명을 주었노라.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276명이. 이 공동체도,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충성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사명자지만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이 도시를 축복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뽑혀졌어요. 구원받았어요. 뿐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신세 줬어요. 생명의 신세를 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도왔겠어요.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인 새벽 세네시경,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 어두울 때, 제자들도 탈진해들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광명한 새벽별로 풍랑이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유령을 봤다고 막 난리법석을 떱니다. 주님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증에 빠져가는 우리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야야 내다, 겁나지 마라, 괜찮다. 친정엄마의 등 두드려주는 말과 같아요. 응급결에 베드로 무리를 걷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전능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의 그 입술의 권세로 한마디 딱 해요. 오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온나.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법궤 상자 안에, 마음의 법궤 상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거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천국 가서 비디오 판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에 결박당한 이 정신이 풀어지고 다시금 내가 파도 위를 걸어, 미쳤다, 이 속은 어때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빠져들어가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야.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음부, 사망, 고래배 속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어때요? 금세 베드로 다가와가지고 싹 뽑아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78억의 사람들이 지구호를 함께 타고 이 시대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큰 배가요,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더 진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앞으로 파도가 더 많이 칠까요? 아니면 파도가 없을까요? 더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겨내야 돼요. 파도 타기를 연습해야 돼요.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뱀을 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막 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평, 원망, 저주, 비난, 욕, 판단, 이렇게 진동하는 때에 슬기롭게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요. 노하우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을 우리 마음의 법궤 상자에 딱 넣고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고 전능하신 분의 새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풍랑이 일고 두려움이 오고 사방을 우겨 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고 믿고 한번 전진해 보세요. 무리를 걸어요. 간단해요. 무리를 걷는 방법.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들고, 왼발 빠르기 전에 오른발 들고, 아멘. 팍팍팍팍 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좌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심장부에, 법궤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풍랑치는 파도치는 세상의 바다 위에 전혀 다른 창조주가 예비하는 이 길이 어떻게 닦이느냐, 하늘의 시온에 내려와
우리 마음의 대로가 연결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연결된다고요. 이게 천국 도로동사의 첨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바보 치거나 물 속에 있거나 불 속에 있거나 어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쾌만 가운데, 담배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서툴러요. 막 그런 마음 넘어지고 그러는데 계속 걸어가 보자고요. 지난 몇 년간 힘을 다해 걸어오신 분들에게 올해 더 놀라운 주님의 복과 전리품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지혜와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지켜냅니다. 끝까지 주님의 테스트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즌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지혜를 뽑아내어 하나님 아버지 파도치는 밤바다 위를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명품 슈즈를 신고 평안 중에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